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늘 우리에게 돌아와서 저희들 곁에 주님이 함께 있음을 항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내리시는 주의 자비가 온종일 저녁 때까지 늘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 중심으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 중심이 아니고 진리 중심으로 사셨습니다. 진리가 아닌 자는 지옥으로, 진리를 아는 자는 천국으로, 양과 염소, 염소와 양을 구분시키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희들도 예수님과 같은 관점에서 사람 중심되지 말고 이 시간 무엇이 진리입니까? 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온통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인간들의 움직임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노아는 오직 8명밖에 안 되는 식구를 데리고 그 큰 방주에 들어갔을 때 기죽지 않았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찾지 않은 이 길, 찾는 자가 거의 없는 이 길, 생명과 진리의 길이기에 저희들을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고 너무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날이 갈수록 진리가 더 크고 넓고 깊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네, 1066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 하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남기신 이 모든 말씀이 취소되거나 무효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전에 이런 거 하라 했잖아. 안 했어? 숙제 안 했단 말이지. 그러면 너희들은 멸망이야. 하나님의 조치가 아주 대단히 간단합니다. 대단히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본문에 22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치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고 부자는 그 부유함을 자랑치 말라. 이 말은 이 지혜로운 자 같은 경우는 지혜로운 자도 있을 것이고 지혜롭지 않은 자도 있을 것이고 용맹한 자는 용맹한 자가 있을 것이고 용맹하지 않는 자도 있을 것이고 또는 덜 용맹한 자도 있을 것이고 그걸 후보다 하면 10단계, 100단계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부한자들은 부하지 않은, 부 많이 부한자, 약간 부한자, 조금 부한자, 보통 또 덜 부한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한자나 용맹한자, 지혜로운 자들이 자랑을 할 때 그 근거를 뭐냐 하면은 사적인 공간을, 사적인 자기만의 세계를 기초로 해서 나 이렇다고 자랑한다 이 말이죠. 고유의, 자기 고유의, 자기만의 세계를 따로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자기만의 영역을 따로 챙길 때는 무엇을 잊어버리냐 하면, 제가 아까 처음에 설교 처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아까 그 하나님 하신 거 못 들었으면 다시 말씀드릴까요? 내한테 숙제된 거 있지? 안 했어요. 아이고, 내 멸망할게. 아주 간단한 문제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숙제한 거 있나? 안 했다고? 그러면 멸망밖에 없지 뭐. 아이, 죽어라. 할례 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다 죽어라. 이래 된다, 이 말이에요. 할 때, 숙제가 뭐더라?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그 지시와 명령이 사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보다 더 우선된다는 것을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생각해 왔던가 이 말입니다. 그걸 한번 되새겨 보라는 거예요. 이걸 쉽게 이해하면 공통적인 것을 먼저 생각했느냐 아니면 사적인 것을 먼저 내세웠느냐 하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것은 뭐냐 하면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되면서 민주주의가 발달했는데, 민주주의나 자본주의의 특징이 전부 다 모든 사람의 표를 한 표씩 선거를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것이 없습니다. 육과 영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육은 사적인 것이고, 영은 공통적인 것에서 분비된다는 겁니다. 공통적인 것에서. 영을 독점할 수가 없어요. 바람을 독점하는 것이 말이 안 되듯이 네가 받은 바람이나 내가 받은 바람에 같은 바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기 받은 걸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랑한다면 그 고린도전서 그 1장에 보면 나오죠.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해서 이미 우리는 주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서로 끄집어내놓고 자랑하자. 개인적으로 따로 떨어져 나가지고 나 부자 됐대, 나 요즘 지혜롭게 됐다, 나 아주 용감하대, 이런 식으로 개별적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할례 받은 자나 할례 안 받은 자나 다 심판하겠다 하고,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기 때문에 심판하고, 이방인의 유대인들은 할례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았다면 결국은 심판에서 면제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적인 것을 포기하고 공통적인 것, 하나님이 제시한 하나님께 자기 택한 배에서 있게 차별 없이 제공한 그 은혜성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부여받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에서 면제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부터 좀 이게 설교가 좀 난해하죠. 상당히 어려워져요. 어떤 점이 어려우냐 하면, 제가 이렇게 방금 이야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공통적인 것을 내가 받겠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한번 받을 수 있습니까? 이래 나오는 것이 보통적인 습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면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할 때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할 때 이게 구약이잖아요. 그러면 신약에서 어떻게 되냐 하면 지혜를 받은 자는 지혜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맹한 자는 용사는 용맹을 자랑치 말라 했던 구약이라면 신약에서는 용맹한 사람 맞나? 맞습니다. 그러면 너는 용사야. 이래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요. 구약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되어 있잖아요. 신약에서는요. 지혜 받았어? 예, 받았습니다. 그럼 자랑해. 이래 되는 거예요. 내 사적으로 어떻게 내 행함을 해서 애써서 열심히 내가 기도만 해서 얻은 거 그건 자랑하지 말고 주께서 주신 용맹과 주께서 주신 지혜와 주께서 주신 그 부유함은 주님의 신정 풀은 아닙니다. 주님의 주신 거기 때문에 원없이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 안에서 주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떠냐 하면 어떻게 해서 사적인 용맹과 사적인 지혜와 사적인 부유를 자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 용맹한 사람이 되어버렸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 부유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내가 생각지도 않는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그 절차가 궁금하고 그 경유와 과정이 참 궁금한 거예요. 그건 이렇게 됩니다. 뭐냐 하면 구약에서는 우리가 해답을 찾아가는 입장이라면 신약에서는 답을 먼저 제시합니다. 답을 먼저 제시하고 왜 그 답이 나와 그게 정답이냐를 보여주게 한 주변의 사태들이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한다. 정답이 먼저 주어져요. 정답 주어져 놓고 그걸 우리가 소유용으로 하면 됩니다. 나 십자가 한다 이러면 안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게 소유용이 아니고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소유하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소유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 하면은 기존에 신약 시대에 살면서도 이제는 내 돈, 내 용맹, 지혜 자랑하다가 왜 내가 한 열심의 지혜와 용맹과 지혜는 왜 그게 하나님한테 안 보여주고 이미 정답은 나의 지혜도 아니고 나의 용맹도 아니고 정답은 왜 십자가 피가 정답이냐를 찾아가는 그걸 다시 그것이 확인하는 그것이 다시 한번 되새겨지는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깨질 것은 깨질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화가는 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붓을 놓고 아, 잘 그렸다. 자, 그러면 내가 이 그림 속에 한번 가볼까? 이런 화가 있습니까? 화가의 단점은 화가하고 하나님하고 차이점은 자기가 만든 작품에 자기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들어가면 캔버스 찢어집니다. 예, 머리가 빌면 유화 다 번지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그까지는 사람들이 하나의 아, 화가구나 하나의 작품 하나의 우리를 만드신 분이구나 아는데 그분이 자기가 만든 작품 속에 들어오시면서 들어오신다는 사실과 그냥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들어오는 그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같이 거기에 조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괜히 이야기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풍경 보고 그림 그리면 손 떼고 아이고 잘 그렸다 낙이 찍고 내가 팔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화가는 어떤 분이냐 하면 그 그림 그리는 속에 자기가 들어가셔요. 들어가셔가지고 그림의 일부가 되어서 그림 속에서 사마라 여인을 구원하고 저는 세리와 창기를 구원하고 저기는 그저 나사로 오빠도 그 마리아 오빠 나사로도 건지시고 거기서 그림 속에서 죽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분으로서 죽으면서도 너희들이 나를 죽이는 것이야 내가 알아서 죽는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것을 육적인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 육적인 사람이 이렇습니다. 아이고 참 그렇게 복잡하지 말고 저 하늘나라 계시면 우리가 거기서 예물 드리고 헌금해서 그냥 찬양해서 그 섬길게요. 섬기면 복이나 주세요. 그냥 복이나 그것도 복이나 던져주세요. 빨리 택배 주세요. 뜬 달라 이 말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체에 들어올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유를 사도 바울이나 엘리야 같은 경우에 죽은 어떤 아들, 과부의 아들이나 죽은 어떤 사람을 살릴 때 있었어요. 같이 몸을 같이 합니다. 포개입니다. 같이 포개서 살게 해요. 엘리사가 죽은 거 시체가 있었는데 그 시체에 어떤 사람이 그 시체를 던지니까 엘리사의 시체 때문에 감염이 됐는지 다른 시체가 살아났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무덤이 열리면서 몇몇 사람 살아났어요. 다 살아난 것도 아니고 몇몇 사람만. 지금 우리는 오늘날 한국교회는 교회에서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는 이야기, 상식적인 이야기, 그게 교회의 전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 있고 장로교 집사 있어가지고 헌금 내고 예배라는 쇼 보고 그렇게 오면 돼. 그걸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고 성경에 교회는 우리를 성전으로 삼고 우리 안에 주님이 직접 들어온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설명해도 육에 속한 사람은 설명이 안 됩니다. 네가 헌금했나? 예배 참석했어? 맨날 행함을 묻어요. 그 행함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들어가 버렸는데 무슨 행함을 합니까? 예? 아니 캉가루 새끼한테 너 엄마 찾아내라 하나 똑같은 소리 아닙니까? 캉가루 새끼는 저 엄마 포대에 담겼는데 뭐 어디서 찾는데요? 같이 있는데 어디서 찾습니까? 같이 있는데 구원이 뭔지 알아요?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걸 구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가 내가 성령에서 하나가 되고. 이미 하나 돼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해답을 이미 받았어요. 해답은 이미 받았는데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진짜 그 이제 문제 자체나 문제거리 안 갑니까? 우리가 문제거리예요.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나쁜 문제들을 이렇게 평생 살면서 이게 드러내는지 그 답하고 정답하고 문제 유발자 우리하고 그 문제와 답을 늘 맞춰보면. 무슨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정답입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정답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지혜라면 예수님이 지혜고 용맹한 사람은 예수님이 용사요. 부유한 부람 예수님이 부유한 부입니다. 고린도후서 보면 6장에 보면 나오죠.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나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나 아무것도 없는 것이 보이지. 난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마 그 미치다고 하죠. 그 사도 바울 그 말 듣는 사람 미치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개뿔도 아무것도 없는 게 괜히 그저 자괴감에 의해서 그렇게 자괴감에 의해서 오버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비양양 그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서는 그것이 유일한 현실이었습니다. 다른 현실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뭐 3차 선교하고 전도하고 했지만 사실은 3차 전도하고 선교도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 자리에 있었어요. 주와 함께 있었습니다. 주께서 데려가면 그곳이 사도 바울이 있어야 될 그곳이에요. 내가 너와 곁에 함께 있습니다. 사도 행전에 여러 번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네 옆에 있을 것이다. 로마로 가라. 내가 로마까지 갈게. 사도 바울의 본래 자리는 자기가 지정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주장은 이미 무덤이에요. 십자가가 자기의 원래 자리였어요. 십자가 죽을 때, 예수님 죽을 때 자기도 원래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부터 주와 함께 다니는 것, 그 자체가 이동식 자기 집이에요. 인간 시대 보면 어떤 아저씨는 집이 없어가지고 트럭 운전하면서 트럭이 자기 부인하고 같이 사는 사람 봤어요. 냄비 같은 거, 프라이팬 거 틀 다 실어가지고. 가다가 휘거쇠 가가지고 세수하고 배묻고. 트럭이 그 사람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저는 그걸 보고 트럭 안, 엔트럭, 그리스 앙청 트럭 안, 트럭 안에서 같이 살아요. 자, 여기서 이러한 신약과 이 구약의 이 단절을 그 이어주는 것. 예, 분명히 구약에서는 인간에서 찾아서 해답을 찾아내야 된다는 구약이라면, 신약에서는 이미 모든 걸 답을 줘놓고, 그 답이 왜 답일 수밖에, 정답일 수밖에 없는가, 진리일 수밖에 없는가, 왜 길 수밖에 없었고, 그게 왜 길이요, 진리요, 생길 수밖에 없는가를 확인하는 식의 평생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어떻게, 구약에서 신약 넘어오면서 어떤 경류로, 왜 이렇게 주께서는 이미 해답을 미리 다 안겨서 줄 수밖에 없는가, 그걸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본문 그 26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생각에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하면, 뭐 할례 받아 못했구나, 다음에 잘하라 이러면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성질이 급하신지, 마음의 할례 안 받으면요, 그 할례 안 받은 그 공동체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해놓고, 내가 언제 말했노? 이런, 이렇게, 뭐, 치리끼 있는 그런 하나님 없어요. 반드시 말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게 되었어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한 거 기억나실 겁니다. 세례요한, 너희 광야에 뭐 보러 나온가? 세례요한 보러, 선지자 보러 왔어. 그렇지? 선지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는 없다. 그런데 천국에 있는 어린아이라도 저 세례요한보다 낫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그 정답을 위해서 그동안 구약 전체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뽑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거기 계셔요. 우리가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시도, 모든 예선, 열심은 뽑아낼 때 다 뽑아내는데, 결국은 뭘 못 뽑아내냐, 마음의 할례는, 육의 할례는 되는데,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마음의 할례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음의 할례 한다고 뭐냐 하면, 과거에 자기들의 말씀을 어겨서, 선조들의 말씀을 어겨서, 그 죄값으로 자기가 포로 생활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시절에 그들은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뭘 어떤 아이디어를 끄집어냈는가, 이런 아이디어는 우리는 이제는 성전 없다, 이제는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우리는 저 이사야 보니까 너희들의 마음에 금식을 안 했구나. 이는 진짜 금식하고 안식일을 금식하면서 살자. 그래서 구약에 시키는 대로 문자적으로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쉽게 말 이렇습니다. 성경이 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하라 하는 걸 하면 되잖아. 아무 문제 없잖아. 그래서 그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본 거예요. 성경에서 하라 하는 것을 그대로 예 알겠습니다. 하라 했기 때문에. 하라 했기 때문에 하라 했습니다. 자 문제 없죠. 이래 나온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손도 안 댔어요. 마음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는 건 자기 마음을 잘라야 되는데 자기 마음이 할례를 말하면 어떤 뜻이냐 하면 불결한 것을 잘라내는 걸 할례라 합니다. 그 불결한 요소를 잘라내어서 그것을 거룩한 것으로 잘라낼 때 거룩한 것이 된다는 게 할례거든요. 유대인들이 법을 아주 최고도로 높여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위해서 그들은 극단적으로 금식하고 뭐 구제하고 시킨 듯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설정이 누가 왔냐 하면 예수님 오셨거든요. 아이고, 그래가 되겠나? 그래가 안 된대. 네, 뭐, 가늠하였다고. 마음속으로 가늠한 것도 가늠한 게 돼. 예? 너 뭐, 오른 손가락만 범죄했다고. 그거 잘라야 된대, 니에. 그거 안 자르면 온몸이 지옥 간대. 오른손이 범죄한 건 잘라버려라. 오른 눈 범죄했다고 빼버려라. 주님이 약을 사러 올 형제 보고 마음속으로 욕했나? 아이고, 살인자야. 근데 구약 때 보면 뭐, 맹세한다고 지켰겠지. 내한테 지켰게. 일체 맹세하지 마라. 일체 맹세하지 마라. 유대인들이 놀려버렸습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이 실시하고 있는 방식에 주님께서 무게를 더한 거예요. 근데 그래가, 율법을 온전히 이뤄야 구원 받잖아. 온전히, 그래가 온전한 게야. 그것을 더 세분화시키고, 더 범주를 넓혀버린 거예요.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속옷을 달라 한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어라. 어떤 대목도, 예, 남을 비판하고자 하는 네 뒤에 들불을 빼고 비판하는. 요즘도 이 한국교회는 그거 성취한다고 빡, 지 속에 티를 빼고, 자기 속에 들불을 빼고 남 티 뺀다고 들불을 뺄락 하는데, 지가 들본지 티인지 지가 왜 판단합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자기 자신은 이런 인간이다. 나는 이 정도로 깨끗한 인간이다. 라고 다짐을 하면 그 다짐을 확인해야 될 인간의 자아가 또 하나 있어야 됩니다. 자아가 항상 두 개 생겨요. 하나를 없애면 또 생겨버립니다. 그 인간이 괜찮은 인간인지 옳은 인간인지 판단할 자아가 또 생겨버려요. 그걸 자아를 분리해야 합니다. 내 눈에 티가 있는지 들고 있는지 안 잡고 깨끗한지를 판단할 그 자의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의 눈은 티끌인지 들고 있는지 지가 왜 장담합니까? 그러면 세상 되네. 한번 보세요. 나는 내 눈에 티끌이 있다. 라고 내가 나를 판단할 나는 그렇게 판단하는 눈에 가진 내 안에는 과연 티끌이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해야 될 또 나를 하나 또 만들어 놔야 돼요. 거울 앞에 촛불 내보세요. 촛불이 몇 개입니까? 양쪽 거울에, 아, 중간에 촛불만, 촛불이 무한대로 벌어져, 무한대로. 예수님께서는 간단했습니다. 예수님 간단했어요. 나는 너를 용서하노라. 얼마나 간단해. 해답이잖아, 해답. 해답인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하면, 문제를 아주 어렵게 만들어서 어렵게 풀면 해답을 자기 문제 풀었다는 걸 근거로 그 행함을 근거로 그걸 챙길 수 있는 걸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챙겨버리면 그거는 사적인 성공이 돼요. 제가 아까 설명 처음 했으니까 처음 했잖아요. 세리나 창기나 어떤 사람도 자기 것이 자기가 만들어내지 않은 주님이 만들어진 공통의 것을 받아야지 그게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이지 지가 예수 가지고 용서 써 얻은 것만 자기 것이 돼요. 그러면 이건 자기를 향해 자기가 자랑하니까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지 자랑한 것밖에 안 돼요. 나는 예수 믿었다. 나 십자가 안다. 이건 지 자랑한 것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존경하시는 우리 박윤진 성도님께서 글을 하나 썼지요. 존경한다는 부처가 나한테 글을 안 남긴 것도 곤란한데. 뭐냐 하면은 어떻게 구원 받는가 해라. 구원을 누가 주시느냐가 문제다. 누가 주시는가. 주께서 택한 백성 아나 너희들만 알고 있어 해답입니다. 해답하기 이전에는 구약의 모든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공동체가 죽어야 돼요. 공동체가 죽는다는 것은 남은 자가 죽는 겁니다. 남은 자마저 죽을 때 남은 분은 오직 버림받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이 새로운 남은 자를 만들어내요.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남은 자 만들어지면 그 남은 자가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게 바로 교회죠. 그 교회의 특징은 그 안에 머릿돌로 버림받은 주님과 같은 자리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자기 자리는 없어지고 주님이 내 자기 안에서 살아가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주님의 자리 해답을 이미 확보하면서 저나 여러분이랑 같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랑할 거리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돈이 한 푼 있든지, 오늘 또 밥 먹고 살았든지, 십자가를 알게 되었든지, 뭘, 복음을 알게 되었든지, 모든 것은 우리 공도가 아니었고, 예수님의 공도인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 해답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줘야 된다는 사실까지 알았사오니,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하시니 우리가 우리 된 것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된 것이 우리 뜻이 아니었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